민수기 28장 29장은 절기 혹은 안식일, 초하루 뭐 이런 날에 대해서 지켜야 할 예배에 대해서 절기도 제사에 대해서 요약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금 민수기 28장 29장은 26장에서 2차 인구 조사, 또 27장에서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운 이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할 때마다 제사 혹은 절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8장에서 드리되 드린다는 말이 28번, 29장에서 또 드린다는 말이 28번, 도합 두 장에 걸쳐서 56번이나 드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뭘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의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하고 또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 위한 마중물 같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드리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뭘 없어서 드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모아서 모든 것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때에 하나님 그거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장 1절에서 우리가 15절 말씀까지 봤을 때는,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뭐 초하루 매일 드리는 상번제,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월삭 첫 올해 첫날, 우리 말하면 마중물 기도에 이렇게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뭔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말씀까지 보면 일곱 가지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사나 절기나 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죠. 출애굽기 5장 1절에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들이 광야에서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곧 절기나 제사나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출애굽 시키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다면, 자, 이 절기들도 전부 바로 신약적인 의미로 보면 우리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절기가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첫 달의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절기의 첫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유월절은 지금 7월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면서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구원의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소중한 날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자,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원래는 7월 달이었어요. 그런데 자, 이 달을 첫 달 첫 날로 삼으라, 새해로 삼으라. 그래서 1월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7월인데 이 유대력으로는 이제 1월 달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1월 이 10일에 14째 날에 유월절을 지키며 바로 이 유월절에 우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이야기 나오고 민수기 9장에 시내산에서 딱 1년 만에 출발할 때 다시 유월절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호수아 5장에 가보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유월절을 지키기는 지켰겠죠. 별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히스기야 왕 때와 요시야 왕 때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이렇게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에스라에 보면 에스라 6장에 이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성경에 매년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유월절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기간에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래서 공생애 기간 동안 이제 네 번에 걸쳐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아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결정적인 사건이고, 유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로 이어지는데,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이 무교절은 자기 조상들이 출애굽할 때에 장막을 치고 쓴 나물 먹고 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년 그들은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텐트를 쳐놓고 우리 마치 야영하듯이 그들은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누룩을 넣지 않는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기 조상들의 그 출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6월 이제 1월 14일에 유월절 지키고 그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면서 그때 출애굽을 그 어떤 은혜를 기념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찾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 되신 거죠. 그러니 우리도 자 예수님의 유월절 양 그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고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구원과 새 정체성,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새 정체성의 근본인 십자가를 기억하며 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원래 진노받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이기며 또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유월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은혜 때문에, 우리가 찬송해야 될 이유도 은혜가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 찬송과 또 기도와 말씀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는 고난을 이길 힘입니다. 그 은혜는 내 삶의 힘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늘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마치 기름 등불,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올 때마다 주님 오늘도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고 이 은혜의 힘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은혜가 떨어지지 않냐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그래서 절기 지키게 하고 그래서 뭐 초하루 또 뭐 상번제 매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이유는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힘도 십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가 이제 77절인데요 26절에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의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하고 이제 또 77절 드리는 그것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절기는 레위기 23장 그리고 출애굽기 23장에 절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절기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 새롭게 시작하여 출발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2세대에게 다시 한번 1세대에게 들려줬던 그 절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형성되고 우리가 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비전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방향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절기를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 또 출애굽기 23장에 신명기 16장에 절기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민수기 28장 29장에 또 절기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77절은 미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77절이 맥추절이고요 이 77절이 오순절이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런 초대교회 첫 교회가 언제 생겼냐면 오순절에 생겼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러면 이 7절은 자 교회 신약 교회를 상징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본 7절을 드리되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소제 그러면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 어떤 날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오면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이 이튿날은 주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아까 77절을 제가 신약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맥추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7절이 맥추절이었고 맥추절이 성령 강림절이었고 성령 강림절이 바로 초대교회가 생기던 그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튿날, 이 흔들다, 새 소재로 흔들다, 새 소재, 안식일 이튿날, 그 말은 신약교회를 지금 의미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안식일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회에서는 지금도 안식이 안식일에 쉽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다면 안식일 지키려면 제사 구약의 제사처럼 여전히 제사를 드려야 맞죠. 그런데 날짜는 안식일로 지키고 형식은 신약적으로 드리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식일이 이 모든 절기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날 바로 이 주일을 안식일 이튿날 그 주일을 우리는 이제 주일로 안식일 의미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 7절에 그런 의미를 담고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면서 또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이 바로 이 7절. 그래서 곡식의 첫 수확을 이렇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곡식이 자랄 수 있도록 햇빛과 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이 7절이어서 그래서 맥주 감사절이 드린 거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냐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가뭄 때문에요 뭐 지금 조암 때문에, 광주 조암 때문에 말라서 뭐 단수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막 비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거든요. 우리의 고민은 뭐 단수한다, 뭐 절제한다 그러지만, 별의별 방법을 다 쓰지만 그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 딱 내리는 비로 그 벌써 이제 단수 이야기가 사라질 정도로 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막 말라가는 그 저수지가 상당히 이제 찼습니다. 상당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농사 짓도록 하신 분이 누구냐? 농부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결코 농사 지을 수 없죠. 우리의 수고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냐면 어찌 우리의 수고대로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한 대로 먹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7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면서 풍요를 약속하는 가나안 신들의 유혹을 물리치는 그것이 바로 7절 감사 예배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를 믿기로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에 있다. 7절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 뒤에 29장에서는 이제 나팔절 그리고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는 이제 그 12절부터 장막절, 초막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팔절 그다음에 속죄일을 이야기하는데, 일곱째 달은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있는 가장 거룩하게 여기는 달이 있습니다. 민간적으로는 원래 이 날이 1월이었거든요. 1월. 근데 6월절이 1월로 가버리면서 이 달이 7월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나팔절은 신년에 우리나라도 보신각에서 종을 치듯이 신년을 알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절을 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7월로 가버리고 그 나팔절과 이어지는 절기가 대속죄일 장막절로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나팔절은 이스라엘은 이달의 첫날에 나팔을 불어서 기념했습니다. 이는 이 나팔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 날이 밝아왔다는 그런 이 울림이고 선언이고 또 우리를 기억해달라고 간청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새 날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달라는 그들의 간청이 그 나팔 소리에 있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나팔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는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를 보내리니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원래 첫 달이었던 이 1월 달이 7월로 가버려서 중간에 절기가 됐는데, 이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그렇습니다. 나팔절,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팔절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예배가 새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자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부 절기는 신학적인 의미,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일곱째 달 열흘 한 해 동안 지금 모든 죄가 제거되는 대속죄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대속죄일은 이제 그 이제 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은 이제 7월 10일에 드린데, 이제 레위기 16장이 아주 자세하게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는 속죄일 의식을 행하고 번제를 드릴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금식함으로 오늘 자기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라는 그 말이 29장 7절에 나오죠.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 우리가 특별히 그들은 이제 그날 특별히 금식하면서 회개, 참회를 합니다. 우리 심령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속죄 제사, 번제 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10장 12절 혹은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제 먼저 12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이 드리셨다고 했어요. 18절 말씀. 자,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제는 구약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그 제사를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신만큼, 마음만큼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엘 2장 13절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인애가 크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형식적으로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요엘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우리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달, 이게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와 늘 교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새벽에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은혜가 내 심령과 내 삶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늘 말씀하시며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힘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은혜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구하며 또 믿음으로 또 구하고 응답받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